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자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지금 저희는 2장부터 시작하여 사람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초대교회의 관행, 우리하고는 조금 강조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사람 차별의 형식이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면은 예배 처소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중히 여겨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누군가가 들어오면 거기 섰든지 내 발 아래 앉으라 이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앉을 자리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무언가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예외적인 것이 없이 각각의 문화 가운데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이겠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을까?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인데요. 여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구절을 야고보 저자는 최고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생각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의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어떤 계명이래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동일하게 야고보가 인용했던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주신 어떤 계명, 최고의 법. 그러면서 40절에는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는 39권의 전체 메시지를 아예 너무 방대하다 두 줄로 줄이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기 이 한 줄.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절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절반 동생인 야고보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을 따라서 전 시대에 걸쳐서 교회가 명심해야 될 어떤 진리로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손에 쥐어진. 근데 그는 다른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최상위에 있는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법들은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렇게 법사위에 상정해서 어떤 조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헌법 고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손 잘 안 됩니다. 그 최고법, 상위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아끼고 챙기고 돌보고 배려하듯이 혹시 이것이 나 외에 나를 둘러싸고 관계 맺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너 정말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 고상하고 추상적인 것 같고 주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안 돼요. 조금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잖아. 사람이 가진 부에 따라서 금가락지를 끼고 채색옷을 입고 좀 지위가 있는 것처럼 한 풍채로 그 사람이 입장할 때 그리고 또 정반대의 어떤 정말 남루하고 못 먹은 것 같고 왜소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을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지위 때문에 차별하여 대하면 이 최고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네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심리를 참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헌신했다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무엇에 큰 기여를 했다든지 선교사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삶을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사업하고 모자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아니 생애를 들여서 어떤 밀림이나 오지에 가서 이렇게 자기의 그 세월을 인생을 다 들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어떤 것에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아, 나는 간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못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지. 근데 살인을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역을 한다든지 교회사역에 헌신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건축에 그야말로 한 90% 되는 재정에 대해서 내가 아주 쾌척하듯이 헌금함으로써 그 기여를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에 최고법이 주님 보시기에 그 최고법이 주님이 생각하기에 헌법과 방불한 그러한 어떤 것이 하찮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람 정죄하는 것을 정말 더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 여러분이 관계를 다 맺고 있죠. 누군가의 지금 자녀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니면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그런 과정에 내가 왜 의롭다라는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자만감이 생기는가 하면 내 삶에 있어서 문제로 인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곳이 정말 많은데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자신감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부족하면 쟤 왜 저래? 그런데 나는 사실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를 유지되어 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하심의 은혜가 아침마다 열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나가는 것인데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23장 23절에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거는 큰 거예요. 정의와 율법에 중요한 바 주님이 생각하기에 이 가장 큰 덩어리들 이거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왜 야단을 받았는가 하면 박하와 근체 11조를 철저히 준수했다는 거예요. 박하와 근체와 해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 텃밭이 뭐 그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그 뒤뜰에 한 두세 평 되는 거기에 우리는 지금 그 향료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즈닝 할 수 있는 그 후춧가루나 이런 게 있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즈닝 맛을 내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뒷밭에 가가지고 회향 근체 박하 그게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11조로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집에서 왜 키우는 뭔가 있잖아요. 그거 뽑아가지고 쓸 때가 있죠. 그걸 한 줌 뜯었단 말이에요. 열 포기를 뜯었으면은, 열 포기 같이 얼마나 손에 들어가는 거. 잎사귀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홉 개, 그리고 한 개는 11조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율법의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 가운데 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사람의 작은 행동에 나의 기준에 걸리는 그 사람의 작은 행동 때문에 큰 단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 작은 그 행동을 못 봐주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주님의 그 최고의 그때 당시 강조한 것은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유, 지위를 보고 사람 차별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하는 실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굵직굵직하게 큰 것, 그리고 마이너한 작은 어떤 그런 것, 왜 우리의 눈이 이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이토록 못마땅해하고 힘들어하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그토록 불편을 느끼는 것일까? 이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2장에 온율법의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내린 판결 이것을 존중하여 비록 추상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이 진리로 붙잡고 주님 이게 참 부족하군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행한다면 성공적인 삶 주님께서 보시는 복된 삶이 아닐까 그 짐작이 맞다는 것이요. 다음 주는 제가 2장 13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내 것으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 7, 8년 전에 눈을 뜨게는 하셨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구절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 13절을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긍휼은 모든 것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한절을 다음 주에 함께 고민하면서 다루려고 합니다. 외워주시기를 바라고. 바라기로는 이것을 가지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한 주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또 세상이 학습해준 가치관이 있어서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혹시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잘못 품은 마음이 있다면, 잘못 정리한 생각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